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12월부터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장미 자매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간증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님들과 교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그냥 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온 것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침 감기가 들려서 읽는 중간에 좀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86년 강원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셨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언니들과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강원도에서 김포로 이사 온 후에도 온 가족이 함께 한 장로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서 온 가족이 8년 넘게 다니던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감리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고, 그 후에 가족 중에 저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몇주 전에 둘째 언니 가정이 함께 사랑침례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랑침례교회에 오기 전에는 약 10년 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교회에 나가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도 없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했지만, 저는 교회를 단지 의무적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은 불안정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허전했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항상 생각했습니다. 음악, 독서, 등산, 친구들과의 모임, 직업, 경제력 등을 통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고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삶 전체를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웠고, 그래도 만족할 수 없었기에 더 추가할 것이 없나 여기저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직업이었습니다.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과 직장에서만 만족해도 삶 전체의 3분의 1은 행복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다니던 직장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항상 생각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직업과 이 직장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행복하기는커녕 너무 힘들기만 했습니다. 첫 직장은 바빠도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항상 일로 고민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그 이상의 것을 끊임없이 원하는 회사에 불만이 쌓였습니다. 육체와 정신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병들어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치듯 회사를 나왔습니다. 한 회사에 속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얻을 수 있는 안정과 경제력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연극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극장 오디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삶 역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열정은 다 사라지고 현재의 문제들만 크게 보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도 그만두고 다시 다니던 직장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넘쳐나는 일에 치이고 잠이 부족했고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다시 되돌아가면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이 이전과 같이 나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자책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또 다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나오자마자 다행히도 이전 회사보다 좋은 환경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도 널널했습니다. 퇴근도 칼퇴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며 지냈습니다. 사무직이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할수 있는 일이 사무직밖에 없다면 바쁘고 힘든 것보다 차라리 편한 게 낫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하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많은 시간은 직장에서 보내야 했고 직장에 있는 시간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또 남아도는 시간으로 인해 오히려 시간이 많아져서 정신적으로는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서 훨씬 더 혼란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직장에 다니면서도 내가 원하는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쉬는 날 아르바이트로 전혀 다른 직군에서 일을 해보고 학원도 다니면서 이것저것 경험해보며 새로운 직업을 찾아다녔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직업을 찾는 것에 점점 열의가 식어갔고 원하는 직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무직은 너무 싫었기 때문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직업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직업은 헤어 미용이었습니다. 이 직업을 택하게 된 것은 큰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저의 큰언니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토요일에 몇번 언니가 다니는 미용실에 가서 언니 밑에서 스태프로 일을 했습니다. 일은 할만했고, 미용이라는 직업이 전 세계에 어딜 가든 있는 직업이고, 가위 하나만 들고 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길로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는 현실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가족, 친구, 이런 인간관계를 깨끗이 끊고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설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삶도 결국은 현실이므로 그 삶도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못마땅했고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버리고 싶었습니다. 미용으로 직업을 옮긴 후집 주변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항상 마음이 설레이고 기쁩니다. 배우는 재미도 컸습니다. 이 직업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삶에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꾹 참고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 들어간 미용실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도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배워서 언제 디자이너가 되나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전에 제 삶을 돌아봤을 때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미용실에서는 실력이 늘수 없을 것 같아서 언니의 조언과 다른 디자이너들의 조언을 들으며 신중하게 생각했고 결국은 미용실을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용실을 찾는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바쁜 미용실이었습니다. 미용 업계에서는 스태프 정직원이 부족해서 급하게 일용직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업계의 특성을 활용해서 하루하루 다른 미용실에 가서 일해보면서 바쁜 미용실을 찾아다녔습니다. 2주 정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찾아낸 바쁜 미용실이 아벨 헤어였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벨 헤어 원장님과 원장님의 남편, 실장님과 실장님의 아내는 이곳 사랑침례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실장님을 통해서 정동수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듣게 됐습니다. 처음 CD를 주셨을 때 그것을 받기만 하고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실장님께서 그 CD를 들었냐고 물어보시기에 안 들었다고 이야기하니 그 자리에서 바로 유튜브로 설교를 틀어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들려주시려고 하는 실장님의 열의에 도대체 무슨 설교길래 이렇게 강하게 권하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 나의 존재 이유, 죽음 후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궁금증은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 안에는 답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처음 들은 설교는 구원 바로 알기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나니 자연스럽게 다음 설교를 듣게 됐고 구원 바로 알기 설교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너무 간단하게 이루어졌고 마음의 감동이나 눈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그냥 믿어질 뿐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곳이 맞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실장님께서 교회에서 발간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라는 소책자를 주셨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바로 그 책자를 읽었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설교를 들었고 사랑침례 교회에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2015년 가을쯤에 처음 설교를 듣고 그해 12월 첫 주부터 미용실 식구들과 함께 사랑침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차를 타고 아주 편하게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첫날 원장님 남편분께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도 거저받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도 거저받았습니다. 지금은 아벨 헤어에 다니지 않지만 아벨 헤어 식구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설교해 주신 목사님, 미디어 선교에 힘써 주신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동참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것은 제 삶을 대하는 태도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영화, TV, 친구들과의 모임, 세상적인 책과 음악에 대한 흥미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은 순전히 저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데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구원이 너무나 값진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나는 누굴 위해 죽을 수 없고 누군가도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매맞고 피 흘리고 죽을 만큼 큰 사랑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그것도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날로 커지고 어째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처럼 저를 사랑해 줄수 있을까요? 어느 날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이불 속이 참 따뜻하고 너무나 아늑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잘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나는 지금 따뜻한 이불 속에서 너무 평안하게 누워 있고 냉장고에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과 먹을 것으로 채워져 있고 쌀통에는 쌀이 있고 옷장에는 입을 옷이 있고 다닐 직장이 있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내 과거는 어떠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안전한 보살핌 아래서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밥을 먹으며 벌거벗지 않고 학교에 다니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평안한 의식주를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욕심이 과한 것이었을 뿐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된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는데도 삶의 불만을 갖고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기 전과 후에 변화된 삶은 남동생이 저에게 들려준 한마디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마녀에서 천사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마녀처럼 악했었나 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악한지 몰랐었는데 말입니다. 동생은 제가 착해졌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착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죄인인데 누굴 책망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동생의 잘잘못을 따지는 저 자신도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동생을 나무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른 것을 알려줘야 됐기 때문에 나도 그런 행동을 함으로 할 말은 없지만 나도 노력할 테니 너도 고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동생에게는 천사처럼 보였나 봅니다. 이 작은 것에 그런 큰 감동을 느꼈다니, 이것은 제가 평소에 얼마나 동생을 차갑고 매몰차게 대했는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누군가 삶의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됐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양심에 찔리더라도 이익을 얻기 위해 비도덕적인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멍청해 보이고 이익이 없더라도 양심적인 것을 택해야 하는지 잘알수 없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또한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일관되지 않고 참 방향성 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나름 그 시기에는 치열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의아하기만 합니다. 일관되지 않은 선택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일관된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은 일관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 감정과 상황에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는 통일성 없이 혼란스럽게 보내온 과거만이 눈에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관된 기준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 기준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완전히 보존되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한다면 10년 후, 20년 후의 제 모습은 통일성 없이 혼란스러운 삶이 아니라 일관된 삶으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것을 싫어하고 저것을 좋아한다.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책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떼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유튜브로 설교도 열심히 듣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주시는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다 알게 될것 같았는데,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많고, 일반 책 읽듯 술술 읽혀지는 것도 아니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또 이해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삶에 모두 적용시키는 것도 아니어서 늘 좌절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성경책을 읽어도 이해도 못하고, 결심한 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까 좌절하며, 너무 속이 상해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속상한 마음이 사그라들고 그런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인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빨리 다 알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지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씀으로 저를 성장시키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할두 가지 일을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에서 지키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는 달리,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고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두려움이 앞섭니다.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화를 누르지 못하고 정말 불같이 화를 내거나 생각 속에서 악을 품습니다. 복음의 대상자인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서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제 행동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생각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숨고 싶을 정도로 못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좌절하다가도 이런 못난 나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의 못남을 인정하고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열정이 앞섰다가 내 부족함에 의기소침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리라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오류를 항상 범합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는 내용보다 읽는 양에 치우쳐서 빠르게 말씀을 훑어나가기도 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보다 구원 그 자체에 관심을 두기도 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교회 오는 것보다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의 기쁨에 더 무게를 두고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선한 행위를 하면 그것은 성도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위를 한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좌절감이 있지만, 좌절하는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 욕구, 예수님을 닮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삶의 환경에 대해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환경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으나 이 삶이 참 만족스럽습니다. 열심히 살고 싶은 의지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이 풍요로움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자라오면서 겪어온 상처를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남동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아버지, 교회에 나가고 싶지만 여건상 나갈 수 없는 어머니,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므로 교회 오기를 부담스러워하는 큰언니, 이런 상태의 노인 가족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주 전부터 함께 출석하고 있는 둘째 언니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모든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언니를 위해 시간을 내어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형부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침례교회 미디어 선교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더먼 곳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미디어 선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약하지만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 영광입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를 때참 행복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처럼 걱정 근심 없이 아무 방해 없이 그렇게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저의 간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